자,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 이 바울 사도가 왜 이제는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생 얻기에 합당한 자들,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들이 많이 반응을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였고 복음을 즐거워했고 복음을 찬송하여서 많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 너무나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믿고 따르니까 시기 질투를 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은 점점점 이방 세계로 들어가는, 그 유대인들이 점점점 수가 줄어드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이고니온에서도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과 바나바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이고니온에서도 유대인들과 허다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두아드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나니까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이고니온에 와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허다한 유다인과 허다한 그 이방인들이,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와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많은 사람이 믿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뜨거운 열망을 가졌어요. 지금 사람들을 믿게 하고 마음을 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전하지 않고서야 어찌 들으며, 들음이 없어서야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로마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게 하시는데,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하는데 그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다잘 믿도록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간구하고 말로 써도 휘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믿었습니다. 이고니온의 도시에서도 헬라의 허다한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으로, 이 말씀에 보면은요, 주께서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전하였다라고 했어요. 사도들의 입을 통해서 주께서 전했어요. 하나님이 전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은 내가 인간의 지혜나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써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있었지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아직 믿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한 은혜의 때가 임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반대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 상황에 금방 그 자기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전했습니까?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감을 품게 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저 바울사도와 바나바를 힘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그 이구니온에 남아있었다.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셨다. 표적과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셨다. 그리고 자기 은혜의 말씀을 주께서 증언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에 이 칼빈이즘, 이 칼빈주의 예정론을 우리는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자들은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자들을 복음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이방인들처럼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처럼 영생없기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때가 됨에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없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었더라. 이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날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저희 평화장로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플러튼의 전 지역을 한번 다 돌아보려고 해요. 전에는 우리 교회 가까운 쪽만 했는데 이제는 하버블루바드 저 동쪽과 저 멜번의 저 남쪽도 한번 돌아보려고 하고요. 그거 저기 노레나이츠 하신다이츠까지 이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작성하게 해주신 이 평화의 소식에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건 정말 심플하고 간략하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제가 잘 만들었어요. 거기다 몇 개를 제가 더 첨부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칼로 찌르듯이 그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예수를 믿지 않냐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누가 예수 믿는 목사하고 또 성도하고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우리 말해봅시다 하고 10분이라도 시간 내줄 사람이 누가 있으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냉대하고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평화의 소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넣어주고 한번 읽어보고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주셔야 된다. 그들이 우리의 평화장로교회 교회 교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우리 교회로 안 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에 대한 생각과 천국에 대한 영생에 대한 생각과 개념을 가지기 시작했다면 이것은 큰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바나바도 가는 곳마다 반대 세력이 있어도 핍박을 해도 자기들을 돌로 쳐도 복음을 전했어요. 전해야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사람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사람이 또 때를 따라서 예수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구니온의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을 따르는 자,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가 나뉘었습니다. 근데 점점점 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사도를 모욕하고 잡아서 돌로 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이 도시에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가라는 표시로 이렇게 저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 6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냥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모욕을 받고 때로는 돌로 맞으면서도 피난 가면 다른 곳에 가면 그 사람의 삶의 행동 방식은 그냥 복음이 튀어나와요. 복음을 전해요. 정말 복음에 열정을 가진.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그 다음 도시로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와 더베. 이 루스드라와 더베는 더 이방의 세계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완전한 이방인들이고 이방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그 성경의 말씀대로 먼저 이방의 빛으로서 유대인에게 먼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라고 말했던 그 바울의 말대로 이제는 완전히 유대인들과 결별하여서 이방인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 세계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바로 루스드라입니다. 자, 이 루스드라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를 하셨습니까? 8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8,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하셔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 도시는 완전히 이방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가 팽배한 도시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회당도 없습니다. 유대인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머니 태에서부터 발이 불구자가 되어가지고 태어나자마자 걸어본 적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곳에서 전했던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각자 죄악을 저지르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여러분들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에 갑니다. 영생에 가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셨고 무덤에 갇힌 지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아들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부활시켰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습니다. 언젠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설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부활하였다.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을 이 앉은뱅이, 이 걸어본 사람이 없는 불거자가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예수가 누군가?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리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가 능히 나를 이 병을 고칠 수도 있겠다. 날 일어나기도 하겠다. 그래가지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바울 사도의 눈을 똑 부러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울이 보았어요. 보는 순간 알았어요. 말씀은 전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막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절 같이 읽어봐요. 구절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헬라어로 원어로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나의 이 전혀 불가능한 나의 불구자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혈루증을 12년이나 앓았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로 가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옷가를 만졌더니 혈루의 근원이 끊어졌더라. 오늘 똑같은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들은 이 앉은뱅이,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그 소리를,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자기의 발이 힘을 얻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 그러면 바울은 왜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지금 루스드라는 완전 이방 세계입니다. 신전으로 막 이방신 우상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 그 이방 문화의 그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 신이 최고라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서라, 큰 소리로 걸어라.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그러니 가짜 신을 믿는 우상들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11절 11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냐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2까지 12절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루스드라는 그 루스드라 도시에 들어가기 전에 그 대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가장 위대한 신으로 모셨습니다. 이 제우스는 로마의 주피터고요. 예, 그리스의 제우스예요. 그 다음에 또 제우스 신전에는 제우스의 아들인 헤르메스라는 웅변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왔다고 하면서 바울을 헤르메스, 말을 잘하니까 웅변의 신 헤르메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바나바를 신들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그 루스드라에는 하나의 그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그 전설이 내려왔는데 그 전설은 그 로마의 시인 오비드가 이런 전설을 기록했어요. 하루는 제우스하고 그 다음에 헤르메스가 이 프리지아 언덕의 그 지방에 방문을 했습니다. 저녁 나절에 그 마을에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방문을 집집마다 두들기면서 우리에게 하룻밤만 묵어주시오, 하룻밤 묵을 연식이 필요합니다 하고 방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의 말에, 요청에, 간청에 응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노인 부부를 만났는데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노인 부부가 그 사람들을 극진히 접대했습니다. 환영하면서 음식을 대접하니까, 그 환영하면서 환대하니까 그 순간에 그 노인이 살던 집이 거대한 신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 부부는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 그의 아들 헤르메스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박대했던 사람들의 집을 다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뭐 요즘 어제 그 네팔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하죠. 7.8이 일어나가지고 2,400여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완전 초토화돼버렸죠. 아마 그때 사람들이라면, 지진이 일어났다면 제우스 신이 그랬다고 했을 거예요. 이렇게 집을 다 부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제우스 신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지금 막 이렇게 앉은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적을 행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번에도 이 제우스와 헤메를, 이 헤르메스를 우리가 환대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벌이 내릴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온 백성들이 바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그 다음에 제우스 신전에 그 제사장이 막 황소를 끌고 와가지고,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시위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제사를 드리고자 했어요. 이처럼 이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이러지 말라,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말렸어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 모독지를 지을 때 찢는 표현이에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를 제우스와 그 다음에 헤르메스 신으로 섬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옷을 찢으면서 그들 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막 큰 소리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나는 신이 아니다, 이러지 말라 라고 말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인간의 아이덴티티,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을 주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도 할 수 있는, 여러분을 영벌에 처할 수도 있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할 수 있는 참신이신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와 하나님과 대비되는 나 인간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존재, 하나님 앞에 낮아져야 할 존재, 그저 죄인에 불과한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가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건방집니다. 그래서 자기가 권력이 좀 있으면, 명예가 좀 있으면, 인기가 좀 있으면 그냥 안아무인, 사람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뭐 그냥 자기는 두려움이 없고 신도 필요 없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인데, 오늘 바울은 그러한 죄를 저지를까 봐, 그게 바로 신성 모독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럴까 봐 옷을 찢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는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일 뿐이라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그 왕 앞에서 아부를 했습니다. 당신은 신이요, 신의 소리요, 위대한 신입니다 라고 할 때 헤롯이 그 영광을 다 받았어. 그래, 나는 신이다, 내 말을 다 들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헤롯에게 충이 먹어서, 벌레 먹어서 바로 죽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돼도 낮아지시고, 여러분이 건강해도 낮아지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무한히 잘 돼도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영광,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을 지녀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의 방법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항상 안디옥, 비시대의 안디옥에서 그랬고요, 이고니온에서도 그랬고요, 전도할 때 먼저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면 무엇을 말했습니까? 스데반의 전략을 썼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간략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주셨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40년 동안 광야살이 후에 가나안으로 오셨고, 그리고 그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기로 약속하였고 그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들이 그 선지자의 예언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회개하라, 예수 믿고 지금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 성령을 받아라. 이게 바로 그 메시지의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방 도시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에서는 바울은 다른 전법을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이 이방인의 종교심을 이용해요. 정말 종교심으로, 우상숭배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그것을 사용해서 그 자연 속에서 자연을 만드신 주인이 누군가? 하나님을 전하고, 그리고 지금은 예수를 믿어야 될 때라고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루스드라에 오기 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그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방임을 했다,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우상을 숭배하면서 살게 방임을 하였다. 사실 방임하다, 허용하다라는 것은 무서운 저주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가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짐승과 같이 방임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같이 되도록 허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짐승과 같이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인면수심이라고 하죠. 막 짐승의 모습으로 막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가 죽어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게 최고의 불행한 인간이 짐승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안 믿고 방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허용해버립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지금까지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도록 방임하셨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자연 우상 숭배를 숭배하는 그 숭배의 방법을 버리고 여러분의 참신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 종교, 자연 계시, 자연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도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나타낸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결실기를 주시며 여러분이 풍성하게 결실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결실할 수 없다.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흉년이 들어버리게 하면, 극심한 가뭄이 들게 하면 오늘 미국에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못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주시고 결실하게 하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을 주시는 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건강 주지 아니하면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형통한 길을 주지 아니하시면, 상황이 변화되어지게 하시면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에게 음식을 주신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연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 코드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로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시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신다. 그러므로 자연 만물을 보는 너희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자연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알아야지, 지금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참신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 자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이것을 자연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서는 자연신학을 아주 중요시 여겨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까지는 알 수 있어요. 자연을 통해서 추론을 하다 보면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은 생겼을까? 어떻게 그 수많은 별들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우연이 있을까? 저 하늘의 태양에 그 뜨거운 에너지가 지금 펄펄 타고 있는데 저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백억 년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다 식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보면 아,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있구나 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이성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다. 믿는 것은 결국은 믿음의 문제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주셔야만, 그래야만 예수를 믿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게 하셔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도록, 믿고 믿지 아니하고의 그 결정은 하나님의 하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해야 되고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오늘 이 시대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과 열정을 주시옵소서. 우리 평화장로교회 평화의 소식지가 아버지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아버지 그 글을 읽는 자들마다 성령이 감동 감화해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주의 창조주이신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것을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인식이 되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대에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